AWCA와 행복 찾기. 안녕하세요. 행복 찾기 진행을 맡은 AWCA 사무총장 진미경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따스한 봄 날씨, 활짝 핀 꽃들이 아름다운 4월 26일 주말 아침입니다. 비록 알러지라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왔지만 잘 이겨내야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기를 바라면서 4월 마지막 주 행복 찾기 시작합니다. 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C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린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상담 내용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뉴저지에 사는 70세 남자이고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와 SSI도 받고 있습니다. 타주에 사는 아들이 생활비를 좀 보태주겠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그걸 받으면 혜택이 끊어진다고 해서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부탁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예. 이분은 70세로서 SSI와 소셜 시큐리티를 갖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메디케이드가 있고 메디케어도 받고 계신 분입니다. 소셜 시큐리티는 기본적으로 내가 일을 해서 내는 세금에 따라서 소셜 시큐리티 택스에 따라서 받는 기본적인 내 혜택이고요. 누구도 변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디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SSI는 생활보조금으로서 본인의 생활 수준에 따라서 액수 정해지고 자격도 정해집니다. 그래서 SSI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물론 메디케이드도 가지고 있지만은 재산의 경제적인 인컴의 변동이 있게 되면은 보고를 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한다는 얘기는 변동이 되면 SSI의 액수도 변동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SSI가 끊어질 수도 있는 그 성격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SSI와 소셜시큐리티 받고 있으면서 타주에서 아들이 이제 생활에 좀 보탬이 되라고 돈을 좀 보내주겠다고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네.
근데 그 돈이 오게 되면은 아버지의 은행 구좌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은행 구좌에 들어오게 되면은 은행 구좌에 들어오는 돈은 IRS에 다 보고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IRS에서 볼 때 IRS하고 소셜시큐리티하고의 데이터베이스는 다 커넥트가 다 되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서 볼 때 돈이 들어왔다. SSI 자격이 오버된다. 그럼 SSI가 끊어집니다. 별로 초이스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돈이 일단 들어오면은 액수가 얼마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2,000불이 넘어가고 3,000불, 4,000불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SSI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건 초이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법은 우리가 방송상으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은행 구좌로 돈이 들어오지 않고 받는 방법이나 또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서 들은 얘기가 맞는 얘기니까 참고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SSI는 특별히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생각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드님이 돈을 보태주면 사실 이 SSI가 끊어질 확률이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뉴저지 사시는 70세 우리 남자분께서는 지금 우리 프랭크 선생님의 자문 내용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일을 처리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AWCA는 뉴저지 버겐 카운티 티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특별히 프랭클리 선생님께서는 매주 화요일에 대면 상담 혹은 전화 상담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예약 문의는 201-862-1665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는 뉴욕에 사는 68세의 영주권 7년째로 일을 하면서 매달 1,600불의 수입으로 살고 있고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습니다. 듣건대 앞으로는 메디케이드의 영향이 올 거라고 하니 저 입장에서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메디케어를 살 수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 예, 영주권 7년이지금은요 68세이시고 그러니까 68세이시고 영주권 7년이란 것만 봐서는 이분은 65세 이상 영주권 5년 이상이 받을 수 있는 레귤라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을 해서 한 달에 1,600불을 벌고 있습니다. 이 1,600불의 인컴은 레귤라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오버가 됩니다. 지금 그 레귤라 메디케이드 자격은 1,255불 개인일 경우에요. 두 부부일 경우에는 1,703불이 되는데 그래서 1,600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레귤라 메디케이드를 받지 못하는 분인데 지금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어떤 메디케이드냐 그러면 65세 이전에부터 받고 있는 오바마케어 메디케이드입니다. 그래서 오바마케어 메디케이드는 인컴의 자격이 페달 부부티의 138%니까 1,600불이면 자격이 충분히 되지요.
네.
은행 자산도 계산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태인데 이제 요즘 돌고 도는 말들의 걱정을 하고 있는 그래서 불안을 한 모양입니다. 공적 부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 분들은 공적 부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인컴이 줄어들면은 1,600불의 인컴이 줄어들어서 1,255불의 미만이 되면은 레귤라 메디케이드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 메디케이드가 아니고 레귤라 메디케이드로 바뀌어진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메디케어를 받을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겁니다.
네.
메디케어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된 분으로서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 불문하고 10년 이상 세금을 내는 일을 해서 40 크레딧의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메디케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메디케어 오리지널 파트 A, B를 자동적으로 받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영주권 5년 이상인 분으로서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이 40 크레딧이 안 되더라도 메디케어를 살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지금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메디케어를 살 수 있는 자격은 기본적으로 영주권 5년 이상은 변동이 없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도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이 30크레딧이면은 7년 반 일을 했어야 되죠. 그래서 30크레딧을 기준으로 해서 30크레딧 미만이냐 또는 30크레딧을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메디케어 파트 A를 살 수 있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30크레딧 미만인 사람들은 한 달에 518불을 메디케어 파트 A 프리미엄으로 페이를 함량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 B는 지금 누구나 다 10만불 미만 임금자들은 다 185불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185불 플러스하면은 두 개 합해서 703불을 한 달에 내게 되면은 메디케어 파트 A, B를 찰 수가 있습니다. 근데 30크레딧 이상일 경우에는 소셜 크레딧 30크레딧 이상일 경우에는 파트 A의 보험료가 285불이고 한 달에요. 그리고 이제 파트 B의 프리미엄이 185불이니까 합해서 470불을 내게 되면 메디케어 파트 A, B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7년이면서 그 다음에 1,600불의 인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일 동안 일을 계속을 했으면 아직 30크레딧이 안 됐습니다. 30크레딧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703불을 내고 메디케어를 살 수가 있는데 메디케어 파트 A, B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파트 B의 프리미엄을 면제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페셜 로우 인컴 메디케어 베네피셜인데 SLMB라고 그러죠.
예.
이분은 1,600불을 받고 있는 인컴이 SLMB의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SLMB 자격을 신청을 하면은 185불이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이제 518불만 내면은 메디케어 팟 A, B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메디케어 팟 A, B 오리지널 받으면 이제 세컨다리 보험을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
메디케어 플랜을 사든지 아니면은 보험료가 없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도 있으니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지게 되면은 다 커버가 되면서 보험료 518불만 내면 되는 형편이 됩니다. 메디케어 AB를 가지고 있으면 약값 플랜을 또 살 수가 있잖아요. 약값 플랜 PDP, 그 파트 D요. 그 플랜을 살 수가 있습니다. 파트 D도 역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 커버해주는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C 플랜이 있습니다. 그 플랜을 구입을 갖게 되면 약값도 조금만 곱해를 내면 되는 수도 있고, 만약에 이분이 뉴욕에 사시게 되면 이분은 1600불의 인컴이 되니까 로인컴 서비시티 프로그램에 해당이 됩니다. 로인컴 서비시티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 그러면 메디케어 파트 D 약값 플랜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파트 D의 약값 플랜의 보험료 프리미엄을 면제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로인컴 서비시티가요. LIS라고 그러죠. 근데 이분은 1600불의 인컴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사시키디 오피스에 가서 로인컴 서비시티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값 플랜도 공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한 서너 가지 그 인포메이션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하나하나 처리를 하면은 메디케어를 518불 내고 사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7년이니까 한 3년 동안 일만 더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공짜로 메디케어를 AB를 받게 되니까 518불 내지 않아도 되는 형편이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 동안만 이렇게 해서 메디케어를 갖게 되면은 메디케이드에 대한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메디케이드 때문에 뭐 추방당할까 뭐 불안하고 걱정을 하신 것 같는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게 되죠. 그러면은 이분은 이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도 갖는 형편이 됩니다.
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갖게 되면은 보험료 하나도 내지 않고 다 해결이 되죠. 이게 물론 3년 후에만이 해결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플랜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내용이 복잡하니까 우리한테 전화를 해서 자세하게 상담도 하고 가이드를 받으면서 도움을 받으면 되지요.
네, 3년이라는 세월 짧은 세월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 3년만 일 더 하시고 하시면 메디케어도 사실 수 있고 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도 한꺼번에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하니까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AWCA는 여러분의 맞닥뜨린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돕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틴에게 위치하고 있고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상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프랭클리 선생님과 함께 상담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01-862-1665로 하셔서 반드시 예약을 하시면 전화 또는 대면 상담 가능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블리세와 행복찾기 프로그램은 살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비영리기관인 AWSA가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시니어 서비스국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AWSA와 함께하는 건강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임경아 의학영양학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음식과 관련해서 건강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늘 임 박사님이 소개해 주는 것이 항상 기대가 돼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들에게 어떤 걸 말씀해 주실까요?
네, 4월 네. 내 몸을 살리는 음식. 죽이는 음식. 이 중에서 우리가 만성 합병증의 기본이 어떻게 보면 당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네. 음식의 혈당 관리만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성 합병증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음식으로부터 혈당을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혈당 관리하면은 당뇨.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네. 게 그거거든요.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당뇨 단계를 네. 내가 당뇨인가 아닌가 뭐 이런 거를 구분져야 될 텐데.
그렇죠. 일단 뭐 병원에 가셔서 네. 체크해 보셔서 뭐 당뇨인지 아닌지를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혈액 검사를 했었을 때 이 공복 혈당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공복 혈당이 100mg 이하인지 미만인지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정상이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식사를 했다. 그러면 식후에 140 이하로 유지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당화혈색소가 4에서 5.6% 그 정도는 정상입니다.
아.
그리고 당뇨 전 단계로 간다면은 공복시 혈당이 100에서 125 정도
네.
그리고 식후에 140에서 무려 199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요 단계를 우리가 이제 당뇨 전 단계라고 하고요. 당화혈색소는 5.7에서 6.4%. 그리고 당뇨 단계다라고 했었을 때는 공복시 혈당 내가 아무것도 안 먹는다 하더라도 126이 넘었을 때 그리고 식후 2시간이 지났는데도 200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으면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다 이럴 때는 우리가 당뇨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음식에 따른 어떤 혈당의 영향
네.
영양소에 따라 어떻게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혈당 수치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음식에 따른 혈당의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먹거나 덜 먹게 되면 분명히 혈당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꼭 반드시 혈당에 영향해 주는 가장 큰 영양소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당을 올리기 때문에요.
네.
몇 퍼센트냐? 무려 100% 혈당에 영향 미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탄수화물, 곡류군이고 과일군이고 우유군 이런 부분들이 혈당을 영향이 주게 되겠고요.
네.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빨리 소화 흡수가 되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후에 혈당을 바로 올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탄수화물 주제는 설탕, 꿀, 음료수, 요구르트, 사탕 이런 단순당은 뭐 굉장히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네.
섭취 후에 15분 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탄수화물 1g이요. 혈당을 약 3 정도 올리게 됩니다. 네, 근데 뭐 우리가 1g만 먹겠습니까? 네. 밥의 햇반 하나가 210g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을 때도 반찬으로 무기라든가 잡채라든가 전이라든가 이렇게 먹거나 뭐 순댓국, 감자국, 뭐 후식으로 또 과일도 먹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뭐 이게 다 합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이게 식당이 혈당이 올라가게 되겠고요.
네.
한 끼 식사 시 남자는 보통 이제 60에서 75g, 여자는 40에서 70g 정도 이렇게 탄수화물 섭취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밥 한 공기는 보통 이제 210g이지만 탄수화물이 약 69g 정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탄수화물을 과식하거나 했었을 때 반드시 식후 혈당을 측정해보면은 이 고혈당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탄수화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숙지하고 어느 정도의 이 당을 가지고 있는지를 숙지하셔야지만 내 혈당 관리하는 데 중요하다 하겠고요.
네.
그리고 단백질은요 약 50에서 60%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어육류군. 그러니까 네, 우리가 콩이라든가 두부라든가 생선, 뭐 고기 많이 섭취하셨을 때는 서서히 소화 흡수가 되면서 식후 혈당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진 않지만 그래도 서서히 올린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식을 하거나 특별한 날엔 고기, 생선 뭐 이렇게 많이 과식하게 되면은 그 식후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 다음 식전 혈당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단백질을 과식한 경우에는 다음 식전 혈당을 측정해서 그 원인을 또 개선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방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
네.
지방은 약 10% 영향을 미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왜냐? 지방 굉장히 천천히 소화 흡수를 주기 때문에요. 한번 지방은요, 10시간까지 이렇게 혈당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영양소가 처음에 가장 빨리 올라가는 게 탄수화물이고, 그다음 단백질이고 지방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당뇨식이라고 한다면 이 건강식인데요. 골고루 네. 알맞게 제때에 식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얼만큼의 혈당이 올라가는지를 알고 계시는 게 좋겠고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식사일지라든가 어떤 음식 먹었을 때 더 많이 외식을 했었을 때는 어떤 게 더 나한테 혈당을 올리는지 그거를 좀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당뇨는 사실 우리가 뭘 더 먹기보다는 덜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양소를 우리가 네. 더 주의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 좀 탄수화물 줄인 게 첫 번째입니다.
와.
네, 네, 설탕 포함한 당류는 하루에 10% 미만으로 드셔야 하는 거고요.
아,
이 설탕이 들어간 거 뭐 흔한 뭐 커피 믹스, 음료수, 이온 음료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과자, 튀김 과자도 이게 삼가시는 게 좋겠고요. 밥의 종류도 어떻게 보면은 빵, 떡, 면, 뭐 고탄수화물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밥솥도 이 저당 밥솥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네.
근데 그 원리만 아시면 네, 요거를 이제 저항성 전분을 만들기 위해서 밥을 한 다음에 냉장고에 이제 하루 이렇게 놔두셨다 이렇게 다시 드시는 방법
네.
그런 것도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거꾸로 식사법.
네. 이게 우리가 네. 밥이 있고 뭐 과일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후식이 있다면은
네.
거꾸로 식사법이라는 거는 야채 먼저 먹고
야채.
네. 단백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맨 마지막으로 드시잖아요.
네.
똑같이 먹었는데 혈당이 굉장히 급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냥 순서 우리가 평상시 먹었던 순서는 밥 먹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후식으로 뭐 과일을 먹거나 뭐 그렇게 한다면은 밥에 국에 반찬에 후식을 먹는다고 했었을 때 혈당이 만약에 180, 200까지 올라간다고 했었을 때
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만 하더라도 한 140 정도까지 이렇게 조절될 수가 있어요. 순서만 바꾼다 하더라도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드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당을 천천히 올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섬유라고 한다면은 하루에 25g까지 드시는
게
네. 과일은 껍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과일은 깨끗하게 씻으셔서 껍질째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게 당뇨이신 분들은 뭐 과일이 좋다더라, 야채가 좋다더라 해서 착즙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착즙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통째로 이렇게 드시는 게 훨씬 더 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되겠고요.
네.
그리고 과일은요. 과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혈당을 빨리 올리니까요.
네.
식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식 전에.
네네. 네. 그리고 식후에 드시면은 당은 과일은 굉장히 빨리 소화가 되고 그다음에 식사는 천천히 그 소화가 되면은 오히려 과일이 부패가 돼가지고 가스 차고 소화도 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먹었던 습관 중에 하나가 식후에 과일을 드시는 거를 식전
네.
식사 사이사이에 드시는 걸 바꿔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과도 반 개, 바나나도 3분의 2, 이렇게 이제 내가 먹는 양을 또 이렇게 계획적으로 드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단백질은요, 당뇨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건강에도 좋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백질은 꼭 이렇게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7대 3 정도로 해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단백질을 한다면은 콩 단백질, 콩이
콩?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삼겹살보다는 뭐 안신, 등신 이렇게 소고기가 많은 부위
네.
이런 것들도 드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가 어떻게 보면 운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운동 전후 혈당 검사를 해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한 시간 이렇게 산행을 했었을 때 운동 전에는 164 이렇게 혈당이 정도 올라갔다라고 하면 운동 후에는 107로 낮아지고요.
많이 낮아지네요.
많이 낮아집니다.
네.
그리고 이 당뇨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이 유산소 운동 특히 이제 근력이 많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함께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까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잘못된 식습관이 당뇨병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뭘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뭐를 빼야 되는 건가.
먹고 있는 것에서.
네. 내가 너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네. 거가 아닌가. 그리고 네. 생활 속에서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 건가. 식사를 너무 폭식을 하고 있는 건 아닌 건가. 그리고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 건가. 그래서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게 네. 혈당 관리에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혈당을 조절하거나 뭐 네. 낮추는 그런 음식들이 뭐 특별히 있나요?
있습니다. 네. 일단 녹색잎 채소요. 아. 시금치, 케일, 상추, 뭐 루콜라, 뭐 이런 근대 이런 녹색 잎 채소는요.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슈퍼 영양소라고도 불릴 수가 있는데요. 마그네슘 함량이 풍부한 시금치, 케일, 뭐 콜라도 상추 이런 거 너무나 좋겠고요. 네. 카카오도 도움이 됩니다. 아. 카카오콩은요. 마그네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섬유질, 철분, 단백질 함량도 높기 때문에 하루에 한 30g 정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씨앗 종류, 뭐 그 햄프시드도 말씀드렸고 네. 치아씨, 아마인씨, 해바라기씨, 호박, 참깨 이런 씨앗이 그 영양소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음식들입니다. 여기에는 비타민, 마그네슘, 단백질, 천분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또 치아씨드에는 마그네슘 섭취 권장량의 무려 24%나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씨앗이 들어가 있는 음식에는 섬유질,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올리게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항상 간식을 뭘 먹어야 되냐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아몬드, 견과류, 통곡물, 예. 귀리, 뭐 오트밀 이런 것들 네, 이렇게 드시면은 혈당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식도 보면은 우리가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음식도 그렇게 네. 대단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혈당을 조절한 밥솥도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이렇게 면밀하게 이 네. 원리를 아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혈당을 올리는 게 뭘까? 음식도 있겠고요, 스트레스도 있고요. 네. 잠을 안 자도 아무것도 안 먹어도 혈당이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잠을 자야 되겠고요. 또 네. 규칙적인 생활과 햇빛도 보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무기질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골고루 드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골고루 드시고 이 프로그램 AWS와 함께하는 건강 프로젝트에 또 임 박사님이 조언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고 생활에 적용하시면 여러분 건강한 생활은 100% 개런티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임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AWCA는 2025년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 서비스를 하는 공식 기관으로 KCS와 공동으로 의료보험이 없는 분들께 무료로 보험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갱신이나 가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201-862-1664로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